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남기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 그렇게 부르죠. 그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느끼신 극심한 갈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단순한 개인적인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목마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원한이 얼마나 큰가 보여집니다.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갈망이 얼마나 큰가, 그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해요. 28절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제 거의 6시간이 차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슨 얘기예요?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어요. 무수한 예언 가운데 특별히 이 목마름과 관련된 예언이 시편 22편, 69편에 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천년 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분의 십자가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짤막한 딥소. 근데 헬라어 문법은 특이해요. 동사 앞에 인칭 대명사가 있을 때 그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는 에고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래는 에고 딥소인데 에고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딥소 한 단어인데 따지고 보면 한 문장인 것입니다. 짧지만 역설적으로 그 안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극한 고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또 그 반면에 그만큼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실제에 1만 분의 1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지요.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체포되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밤새 고문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메고 올라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채찍, 우리가 채찍 생각하면 그저 가죽 몇 가닥으로 된 채찍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무지막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쇠붙이나 아니면 단단하고 뾰족한 동물뼈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선혈이 낭자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또 창에 찔리셨어요? 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발목과 손목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에 온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꿈틀거리는 가운데 가슴이 짓눌려져서 질식할 정도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뿐이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외에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벌거벗겨짐 당하고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배반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또 영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죗덩어리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할지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방이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또 인간의 죄악을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죄악에서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셨다? 그 영적인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단절감, 소외감. 그래서 외쳤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에 해당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어마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갈증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6.25 참전용사가 그런 체험담을 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우가 총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돌보는데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출혈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물이 부족하잖아요. 전쟁터에서는. 근데 출혈이 되니까 목이 타들어가서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몸부림을 치고 절규를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두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그것을 호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오줌을 받아서 마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의 왕이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목말라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당하시고 참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고난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하죠.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영어로 suffering.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망입니다. desire.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는 뜨거운 갈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지요? 승천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찬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으로 마지막까지 견뎌내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때로는 치사하고 더럽고 너무 고생스럽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지고 또 심장 박동이 중지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단절, 죄로 말미암아 단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멀쩡해도 그 속에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러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명, 은혜, 평안, 기쁨 이런 것이 끊어져서 흘러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공허한 거지요. 불만족한 거지요. 불안한 거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다. 영적 사망이 바로 그런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때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사망 그러면 끊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사망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갈증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내 영혼의 영적 목마름을 이기고 신령한 생수를 맛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영원한 복락, 영생의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대신 목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거지 중에 산 거지죠. 엄청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천국에 영생 복락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호사를 다 누렸지만 그 영혼은 공허했어요. 여러분 맨날 파티하는 사람이 왜 파티하겠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를 할 수밖에 없어. 파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역시 육신의 죽음을 통과했는데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그는 고통을 호소하죠. 갈증입니다. 갈증.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조상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육신적인 조상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게 그 큰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생명의 강수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호소해도 거절당했고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에 강수를 주셨고 이 땅에서 내 영혼 가운데 누리고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 지옥의 고통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여해지고 안일해진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락하고 괜찮은데 이상해요. 뭔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뭔지 모르게 공허하고 그게 바로 영적인 사망이요. 영적인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혼의 강수를 얻을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행복, 그것은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조건 갖추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바꾸고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중이었습니다. 제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갈급하겠어요, 공고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형편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영혼은 너무너무 곤고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 만나기도 창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서 다닙니다. 한나 정오에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다니질 않아요. 그 시간대를 택해서 우물가로 가죠. 왜냐하면 물을 길어다 마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곤고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 불쌍한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 대화를 하고 마침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을 마시면 육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해소되겠지만 갈증이 또다시 목마르다. 그럼 또 길로 와서 마셔야 되겠지. 반복이다, 반복.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영혼을 위한 신령한 물. 생명의 생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면 그것으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 샘물이 되어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고 영혼을 적셔줌으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육신적인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나요? 바뀔 시간이 없잖아요. 그대로지요. 근데 그 영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전에 그 여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침울했던 얼굴, 어두웠던 얼굴, 슬금슬금 눈치 보던 얼굴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받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영혼의 생명의 강수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봐요. 영혼 가운데 생명의 강수가 솟아나고 흐르고 그러다가 육신의 수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곳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계시록 7장 16, 17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 않냐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햇볕으로 뜨거워서 목마를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이 세상에서 고통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끝나고 이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생의 기쁨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명의 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그것이 생명의 강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연결된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미 내 속에 천국이 시작되고 이미 내 영혼 가운데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고 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생수를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샘물이 되고 강수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더라.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차적인 겁니다. 중요한 본질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샘물이. 그리고 그것이 흐르고 넘치고 흐르고 넘치고 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환경과 조건, 육신적으로 불편할지라도 안락하면 좋겠지만 설사 불편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목말라 하심으로써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준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3장 보면 그의 프로필이 나와요. 그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습니다. 율법 박사였어요. 부자였어요. 또 거기 나오지 않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 될 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뭐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체포하고 처형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그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그 영혼은 곤고하고 공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영혼에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철철 넘쳐요. 왜? 이 영혼에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고 강수가 흐르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미쳤어요? 전혀 미치지 않았잖아요. 체험한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생수의 샘물과 강수를. 그래서 그는 궁핍해도 괜찮아. 풍요로워도 괜찮아.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궁핍해도 내 영혼에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 있기에 나는 기뻐해. 나는 감사해.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면 우리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 영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갈증, 갈망. 사도 바울도 그런 갈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계를 두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 만민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닮은 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해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느라.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예수님의 남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뭘 남겨줬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는데. 십자가 구속은 완성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해져서 듣고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강수를 맛보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런 영혼에 대한 그 강렬한 구령의 열정, 예수님을 닮은 목마름, 그것의 릴레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을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그 당시 서양에서 우리나라 오는 게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뭐를 바라보고 뭐를 얻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목마름, 닮은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교사 중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분이 생각납니다. 미국인 여성의 루비 캔들이. 그는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하자마자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왔어요. 본격적인 선교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사역하고 싶어서 열심히 언어도 공부했지만은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영어를 가르치고 과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는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결국 운명하게 됩니다. 25세 꽃다운 청춘이었습니다. 운명하기 직전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 고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떠나지만 내 대신 올 사람 없습니까 이곳에? 그 유언을 전해 듣고 감동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찾아왔습니다. 마포갑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루비 캔드릭의 묘지 이런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잖아요. 만일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나는 코리아를 위해서 바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메시아의 목마름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을 닮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따라 우리도 그런 유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암쪼록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편으로는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메시아의 목마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 거 감사합니다. 영생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위의 많은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목마름을 닮은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